우리가 지금까지 본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패배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다시 또한 승리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겼고 또한 요란강도 건넜고 아이성에서는 한번 자기들 교만으로 또한 전쟁에 실패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 건가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신앙생활에서. 지금 그런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인가?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죠.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로 되어지는 것이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더 급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선순위, priority.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 우선순위가 요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시하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불살릅니다. 영원한 무더기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고 나름대로 자축하고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그때 아이 전투에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죠.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에발산은 지금 있었던 아이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 수십 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거리가 아니라 한 보통 20마일 정도, 킬로미터는 한 30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아이성 있는 거로부터 에발산까지. 그러니까 이 20마일, 30킬로미터 정도, 그것도 몇 명이었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1세대들이 출입했을 때가 60만이 좀 넘었습니다. 60만 3,500명이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1세대들은 아니에요. 2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60만의 자녀들이에요. 60만 넘는 자녀들의 자손들,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2세대들이, 출애굽한 2세대들이 그 20마일이라 그랬죠? 30킬로미터 정도를 이렇게 행군한다는 거, 걸어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장성해서 자녀들도 있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마일이나 30km 정도를 걷는다, 행군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0마일을 여기서 보면 행군하다가 주위에서 만약에 쳐들어오고 전투하자고 오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낭패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할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할 때도 사실 굉장히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게 급선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더욱 계속 승전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뭐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할 수도 있고 했는데도 그런 어떤 전쟁에 관련된 그런 어떤 준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내가 이걸 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래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미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이렇게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신명기 2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늦어진 것이었죠.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바른 정립, 재정립이 가장 중요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 의식,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런 의식,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그에게 말했던, 그 모세가 지시하고 말했던, 명령했던 그대로 그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까지 걸어갔다, 행군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 단을 쌓았다는 것도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냥 단을 쌓는다는 건데 왜 하필이면 에발산에서 단을 쌓을까? 단을 쌓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발산에 쌓는 이 단은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보통 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다. 여러분, 에발산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2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에발산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주의 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이제 에발산에서는 또 이제 절반, 여기도 아까 우리가 읽었죠. 33절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이제 그쪽에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상징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할지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이,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이 아멘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에발산에서 있었던 것이 죄를, 어떤 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대충 읽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뭐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럴 때 아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있다고 이 지파 사람들이 절반이 거기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할지어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를 다짐하지 하라는 것이 에발산에서의 그런 어떤 맹세 서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이라는 것은 저주의 산을 상징하고 이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풀어날 수가 회복될 수가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결국 구속받는 것, 희생되어서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하게 되어서 자유케 된 구원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림심산에서 축복의 땅에 축복을 상징하는 곳에서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저주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단을 쌓아서 저주로부터 저주가 아닌 구속, 저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저주가 아닌 복,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벌써 그때부터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속했다는 말이죠.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악된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참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발산, 우리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구역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은 것도 아닌데 그런 자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변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바로 구원이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저주서부터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에서는 거기에 단을 쌓은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은 것은 너의 힘으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그 산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희생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한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 그런 말들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면 온전한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모세에게 그게 신명기 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단,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예배를 참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리고 높이며 찬송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는 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 제단이,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령한 것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리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신명기 2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너희의 명령,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은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제단에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을, 이런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쇠 연장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고 멋있게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막 화려하게 뭐 어떤 것을 뭐 만들고 장식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쇠 연장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막 꾸미고 맛있게 팬시하게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투박한 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그것보다도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린다. Spirit and in truth.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알레세야.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참된 예배. 어떤 형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겉으로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예배가 바로 어떤 꾸민다든지 다듬지 아니한다는 그 돌이라는 그 돌로 만든 제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단을 드릴 때 거기서 어떤 성격의 제단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 제단은 번제제사와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죠. 번제물이 뭡니까? Burnt offering.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중에서 나올 때 이 번제물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요. 완전히 남는 것도 없이 완전히 태워서, 그러니까 번제, 태웠다는 말이에요. Burnt offering. 근데 이 번제물이 상징하는 건 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아실 거예요. 다 성경 공부할 때 아셨고, 번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섬김, 봉사. 완전히 다 태워버려서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 희생자산인데 이 번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이 공생의 사역하고 살다가 죽으시고 하신 그 모습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때까지 예수님은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 온전한 헌신이요 희생이요, 그분의 모습이 하신 일이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못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번제물을 구약 성경에서 와 이 번제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번제 제사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 헌신, 이것들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다 가신 모습이 번제로 드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신 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번제물을 드렸다, 번제물 제사 하나님께 번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 또 한 가지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도 사실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목한다는 건 죄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이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게 화목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해 되어서 화목제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과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화목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로십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로서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시고 화목한 친교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나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분들하고 내가 친교를 화목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화목한 그런 친교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친교를 나눌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열린 예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면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목되어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예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요 멤버들이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화목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증거해서 증인으로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듯이 당신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에 동참합시다.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코니오니아 친교를 같이 합시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애시당초 그 예배가 그 중심 멤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귐이나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갖는 화목이나 또한 성도들과의 사귐, 그런 화목,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어떻게 화목되었어요?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대속적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He died for us, on behalf of us. 그 아들의 죽으심, death of Jesus Christ,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reconciliate 됐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살아나심은 부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속적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부터 우리가 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로마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으리라. 그 말은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죽으심, Death of Jesus Christ와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거 성경 공부 때 할 말씀을 다 얘기해서 좀 곤란하지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아, 저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아,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뭘 믿는지는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건 이런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물, 화목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런 희생제사,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번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구속, 죽으심, 대속적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그리스도 중심, 그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럼 예수님의 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록한 32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기록했다. 십계명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합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의 뜰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 사람 앞에 섰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후에 그렇게 돌을 다 새기고 난 다음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이라는 말은 읽었다 한 말이죠. reading이에요. reading. 근데 이 말씀을 다 낭독하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대상은 누구였냐면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동행 거류민이 뭐예요? 거류민은 여행자들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해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에서 어떤 사람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저주의 말씀이라기보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라 그러죠.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게 될지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지 불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낭독은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순종하고 청종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독이 그냥 단순히 읽었다 그 정도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일종의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뭐라고 보면 영어 성경은 public reading, 공적인 낭독, 공적으로 이렇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공적인 낭독, 퍼블릭 리딩을 해서 결국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고 듣고 또 사람들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이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에발산에서 단을 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그 예배 형식은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먼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된다. 예배 중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다 나옵니다.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의 사역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제단을 쌓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예식,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바로 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어리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마일을 행군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네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오늘 아침에도 읽다 보면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행한 바를 희생 사역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라는 것.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실 일이 많아요. 그렇죠? 걱정하는 일, 또 어떤 일을 내가 또 해야 되고 바쁜 일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최우선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게 해서,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따라서 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실패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권고하시고 다시 말씀을 그를 세우십니다. 말씀이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말씀이 흥황한 교회였더라.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말 읽는 사람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단을 드린 그 제사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 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실패 이후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 실패 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여호수아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마일이나 더 되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